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락 2월 1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네, 여러분 뉴스 많이들 보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슈픽에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어떤 군사적 긴장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지금 상황을 팔로우업 해보면 상황이 좀 더 긴박해지면서 최근에 미국 정부,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의 즉시 출국을 권고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해서 교민들에게 긴급 철수해달라고 당부했고요.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도 자국민들을 우크라이나에서 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좀 더 정리해드릴게요. 지난 주말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로 2월 16일을 언급했다는 외신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더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이에 러시아 측이 황당한 거짓말이다 라고 일축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죠. 12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로 62분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어요.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다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고요. 푸틴 대통령의 외교 담당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 보좌관은 대화 내용은 균형 잡히고 효율적이었으나 러시아의 주요 우려 사항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화는 했지만 이번 사태 해소를 위한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국제 기사들을 보면은 뭐 러시아의 입장은 이렇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그리고 나토 쪽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기사들. 그러니까 강대국의 네. 입장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태에 키를 쥐고 있는 강대국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봐야 할 테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이 외교전의 중심에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좀 다뤄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있습니다.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님입니다. 쉐겔 교수님은요, 한국에 오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가족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해요. 교수님과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과 우크라이나인의 시각에서 본 이번 사태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듣동마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직접 부탁드리고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 온 지가 이제 22년째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학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 교환 학생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갔다가 네. 취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건데요. 네. 1년만 있다가 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어느새는 20년이 넘었네요.
근데 교수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한국말로 이렇게 우크라이나 상황도 그러니까요. 전할 수 있는 방송을 하게 돼서 교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계속 느꼈어요.
네. 인터뷰 전에도 이야기 나눴는데 뭐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 통역할 일이 있으면은 교수님이 거의 일당 100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원앤 언니이시구나. 한국에 네. 진짜 없는 거죠.
네. 네, 아직은 제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빨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통역 일을 대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 교수님다운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다른 언론사랑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가족들한테 한국에 나와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가족분들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현지 상황이 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저는 분위기가 고조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면전으로는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뭐 패닉에 빠지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자분하게 했던 산화를 그대로 이제 하고 있는 산화인데요.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산화니 궁금하면서 이제 고향이니까 네. 부모님이랑 또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뭐 우크라이나 언론사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뭐 다른 나라 언론사들의 이제 인터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 대피할 생각은 없다. 우리는 원래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러시아가 공격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우리는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쟁이 확산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사반에서 포위하듯이 네, 지금 네. 변력을 배치를 네,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많은 변력이 배치되어 있고 벨라루시아와 군사 훈련을 한다는 그런 핑계로 거기도 러시아 군사가 이제 군대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 함대가 흑해, 아조브해, 기브랄타르스 해협 지나서 도보스포르스 해협 지나서 사실상 언제까지 우크라이나 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밀이라든가 이런 네. 이제 곡식 수출을 네.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 바다의 길이 막히면은 수출도 거의 뭐 많이 막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패닉에 빠지지 않고 자문하면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와의 그런 상황 때문에 당장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타격이 큰 거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네. 모양새는 육해공에 사실상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주변 육해공에 다 뭔가 군대를 병력을 지금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우크라이나에 사는 분들은 이게 전쟁으로 확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렇죠. 보니까 당연히 긴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러시아 침공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맞서겠다라는 분들이 많다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 군사 훈련 받기 캠페인도 일어나고 있다고 네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신 사진들 보면은 뭐 모형 소총을 들고 훈련하는 여성이나 이런 민간인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유명했죠.
네, 이런 게 그런 지금 현재 네. 그거를 좀 반영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런 사진이 나온 후에 저한테는 이제 전화로 여러 언론사에서 네. 문의가 들어와서 아니 우크라이나는 그러면 국군이 없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국군도 있고 예비군, 네. 민병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대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거든요. 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혹시 러시아가 공격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래도 촌을 다룰 방법을 조금이라도 배우자. 근데 일반인들에게 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 중에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나무촌을 주면서 겨냥할 때 어디 봐야 된다든가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든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배우기 위한 그런 훈련이지 그거는 뭐 우크라이나 군대가 그렇다 네. 이거는 전혀 네. 아닙니다.
근데 교수님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그럼 가족들이 다 살고 계시는
네네,
거죠?
그렇죠. 네.
부모님이랑 동생 가족들 네.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모님 동생은 또 이제 4월달에 두 돌 될 아기가 있어요. 아, 조카. 네, 조카가 있어요.
매일 연락하세요?
네. 매일 연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도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11월 말쯤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상황이 뭔가 좀 이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는 애들 둘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안 본 지가 2년 넘었으니까 상황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또 애들 볼 겸 한국에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네. 하니까 저는 이제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모님 얘기는 여기는 우리 고향인데 우리는 왜 대피를 해야 되냐. 끝까지 여긴 우리 집이고 변산 유리가 살았던 우리 딸이고 그러면 끝까지 여기 있겠다. 산환이 안전되면 그때 한국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걱정은 또 너무 되는데 또.
그렇죠. 저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또 제 가족인 만큼은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앞서서 그 항구들이 막히면 수출하는 데 경제적으로 그렇죠.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우려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런 걸 감안해서인지 인터뷰 같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서방이 오히려 지금 되게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외교적으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취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네. 우선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네.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한테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그 많은 이제 세금을 미국 사람들의 세금을 이제 쓰고 있는지 이거를 좀 설명하고 중단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14년도에 푸틴이 크림반도를 침략하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공격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서방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을 네.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푸틴은 한번 질러보고 넘어가네. 그냥 뭐 아무런 조치가 특별한 조치가 없네. 그러면 또 한번 질러보고 또 질러보고 이랬던 건데 사실은 서반은 14년도에는 이게 강력하게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까지 그렇게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반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는 그렇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국민들한테 지출을 설명하고 중단화시키기 위해서 두 네. 번째는 푸틴한테 보내는 메시지 도의사는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이제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2014년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크림반도 합병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의 오바마 정부였는데 그 러시아의 군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임기를 거듭할수록 조금 과감해지는 행보에는 미국이 그때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게 영향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네.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신 거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너네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점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네.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볼모가 돼서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그런 입장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미국이 그 전에 사실은 아프간을 침공했다가 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고 결국에는 미국이 뭐 얻은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민심이 또 있었었던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뭔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얼마나 개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미국의 그런 셈법도 또 작용을 네.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는 군대를 지원 안 할 거라고 했다가 말이 조금 바뀌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아까 이제 수출 말씀을 네네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중국에서는 올림픽이 동계 그렇죠. 올림픽이 네.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푸틴이 그쪽으로 가서 외교를 만나서 이제 네. 그 중국의 취지를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푸틴이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을 보면은 러시아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도록 지지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푸틴이 중국에서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푸틴이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되면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한테 바라는 거는 이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로 같이 이제 껴안을 수 있도록 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걸 들어주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곡식 수입의 90%는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의 식량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적으로도 수많은 뭐 경제적인 거든 뭐 코로나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와중에 러시아 그런 경제적 부담을 같이 나누 라는 네.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선언이거든요.
지금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러면은 왜 지금 침공을 하려고 막 군사적 긴장관계를 막 조성하고 있느냐 그 이유로 꼽히는 게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네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었어요.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의 군사력 증강이 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서 나토가 러시아 국경 쪽으로 추가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잖아요. 실제로 이 입장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좀 어떤 입장인지도 좀 궁금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그렇고요. 우선은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원인과 결과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는 뭐 시리아이든 우크라이나이든 다른 뭐 그루지아라든가 이제 다른 나라에 쳐들어 올 때는 항상 핑계를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루지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뭐 크림반도나 우크라이나 동부를 공격했을 때는 면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공격하는지 왜 우리 군대가 거기 있는 건지 그러면 그럴 때마다 러시아는 항상 이른바 이제 보호자의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계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아니면 러시아어 사연자들이 이 지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아니면 돈반 종교. 러시아 이제 돈반 종교를 믿는 네. 나라거든요. 그리스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돈반 종교 신자들은 이 나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력을 배치한다라든가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토가 먼저 우크라이나로 뭐 확산됐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91년도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부터 나토와 협력이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나토 가입 추진을 했는데 그게 어떨 때는 조금 또 활발해지고 어떨 때는 좀 둔해지고 이런 이제 반복적인 패턴으로 그런 관계가 이어져 왔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물론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 그런 관계가 너무 고조된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정말 작년 11월 말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전반대의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이제 그래 우리는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굳이 우리가 나토에 왜 가입을 하냐? 우리는 그냥 중립을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나토에 가입하려면은 기존 회원국들이
전원 찬성해야죠.
그렇죠. 네. 다 찬성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려고 해서 우리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많은 병력을 이제 배치하면서 나토가 거기에다가 반응을 하는 거지 원인과 결과가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순서는 바뀐 거죠. 러시아가 먼저 행동을 했고 나토는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사실상 러시아가 그러면은 침공 이후로 나토를 드는 것은 사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그냥 그 이유를 대기 위해서다.
핑계죠. 핑계인 거고 푸틴이 왜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셨잖아요. 우선은 14년도에 크림반도를 합병했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그 도네츠크 공화국, 루간스키 공화국 이런 바 이제 미인전국 국가들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네. 마리오네트 국가들을. 그때는 부티는 정말 우크라이나가 가장 약했을 때를 틈을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13년도 말부터 우크라이나에서는 무패한 푸틴 마리오네트 정권이었던 야누코비치 정권을 반대로 해서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망갔었죠. 네,
친러 정권이 있었는데 네네. 그 정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혁명 네. 일어난 거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2월 말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물론 이제 임시 국회, 임시 정부 대리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대통령 선거는 5월 네. 말에 이제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그때 이제 공격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대처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 때는 친러 정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군은 굉장히 많이 축소됐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 대신 경찰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스 스테이트, 그렇죠? 네. 경찰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러시아를 본보기로 삼아서, 이렇게 이제 모범으로 삼아서 경찰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 그러면 14년 초반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든 뭐 우크라이나 동부를 공격했었을 때는 우크라이나에서는 군대가 굉장히 약했고 대통령이 없는 상황, 국회도 임시 정부 그런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약했을 때였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때랑 지금이란 상황이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재개화되었고 많이 강해졌고 또 이제 다른 국가들의 지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무기 지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훈련을 같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식 군대 어떤 시스템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때보다 훨씬 지금 강력한 그런 상태이고요. 물론 러시아 군대랑 비교하면은 네.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더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은 그래도 정권이 뭐 현 대통령이 지지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이제 정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그때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가요?
궁금해요.
네, 네 여기 대답은 하나입니다. 푸틴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푸틴이 지금 러시아 대통령 한 지가 20년이 넘었죠. 네.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이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푸틴을 진심으로 지지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반대하고 정권 교체를 원하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 내에서는 거의 뭐 공포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게끔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만으로 13세, 14세 정도 되는 애들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러시아 FSB, 그러니까 국천원 같은 그 정보원 건물이죠. 네,
국정원,
마인크래프트에서 네. 그 건물이랑 유사하게 건물을 만들어서 게임 안에서 그거를 폭파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신현 9년 받은 걸로 뉴스에서 나온
징역
겁니다.
징역 9년이요?
그렇죠.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국정원 건물을 폭파시켰는데
그렇죠.
그걸로
테러리스트로 그렇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러시아 내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하나의 사례인 뿐인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두려워서 가족이 있으니까 두렵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반대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는데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지금 아주 잘 사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모스크바나 피테르부르크 같은 경우는 대도시들은 어느 정도로 잘 살고 있지만은 모스크바에서 30km만 이제 나가면은 정말 단세산이거든요. 사람들이 월급 또 너무 적고 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경제도 너무 안 좋고 무패가 심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푸틴이 뭐 항상 보면은 무슨 군전을 짓고 뭐 재산이 뭐 해외에 있는 재산도 굉장히 많고 이 무패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이제 러시아 국내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푸틴의 정권이 흔들리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을 밖으로 해외로 돌려야지 정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이 예전에도 20세기의 가장 큰 잠사는 소련의 붕괴다. 러시아의 연토는 최소한 소련의 연토만큼 다시 재확장돼야 된다. 러시아의 영향권도 옛날에 소련의 영향권만큼 확산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주차례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토가 소련 연토까지 확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발트해 국가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국가들은 다시 러시아랑 합병해야 된다는 얘기고 영향권이 소련 때 영향권으로 확산돼야 된다는 얘기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도 러시아 영향권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국가들은 지금 EU 회원국들입니다. 그러면 러시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조건들은 서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거든요. 러시아도 그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러시아에게 푸틴 대통령의 정권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이제 후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후퇴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후퇴를 하는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소련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잠깐 저희 공지사항 듣고서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럼 역사적으로는 또 어떤 관계에 있어 왔고 이 문제를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듣고 올게요.
듣동라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주 목요일 연재되는 유튜브 언더더씨가 이번 주에 업데이트 될 예정인데요. 이번 주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서 큰 그림으로 각 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뭐 경제적으로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듣고
너무 좋겠네요. 이 방송 듣고서 이제 언더더씨까지 보면은 정말 이 사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볼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의 진행자 홍상지 이지상 기자 그리고 한국에 대해 올레나 셰겔 교수님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긴장 관계에 대한 이모저모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역사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이 역사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오랜 이야기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찾아보니까 러시아의 기원인 키예프 공격이 생긴 땅이 이제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서로 뭐 교류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사이겠구나라는 게 어렴풋이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뭐 러시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권이 친러 정권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뭐 이런 반복되는 역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사가 좀 많던데 반대로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 분위기가 어떤지는 많이 소개된 게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다라는 생각이 일단 강한 거죠.
네, 맞아요.
다른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우선은 다른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 사람들 일부의 생각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맞는 게 뭐냐면 이제 다른 나라지만은 현재 민족 뿌리가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현재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특히 소련 때 많이 활용했던 그런 프로파간다죠. 쇠뇌인 거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소련 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평생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현재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이제 사고가 굳게 굳어져 버린 상태였거든요.
우리는 형제다 이런 게.
근데 14년 이후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우리 현재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던 러시아는 우리를 공격했어. 그런 판도를 합병해버렸어.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여기 지금 조금 다른 얘기인데 13년 네. 그 말에는 현면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 현면을 이제 전엄선 현면 또는 유로마이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크라이나 내부 이제 현면이었는데 네. 그때 러시아가 개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이 아직 제대로 안 된 것도 있는데 하여튼 러시아 이제 스페츠나스라는 그런 특수 부대가 우크라이나 그 당시에 도입돼가지고 이 현면이 일어나고 있었던 키이프 중심가에 저격수들을 도입해서 반대한 사람들을 네. 뭐 죽이고 있었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후로부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는 절대로 우리한테는 현재 민족이 아니다. 항상 경계해야 되는 그런 이웃이다. 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민심이 예를 들어서 노래라든가 아니면 뭐 연화, 노래, 시 이런 이제 문화를 통해서 표현이 많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14년 이후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 보고 이제 현재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었거든요. 지금은 더욱더 그래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일반인들이 서로서로를 생각하는 거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많이 달라요.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현재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절대로 우리한테 현재 민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를 얘기하자면 정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야기니까 네, 네. 시간선으로는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키이프 공국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키이프 공국 때는 연토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연토도 그 당시에는 키이프 공국에 속하고 있었고 또 러시아 연토, 그 다 다른 국가들의 연토도 속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제 중세 때는 뭐 10세기, 11세기가 황금기 때 키이프 루시 황금기 때는 키이프 루시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나라였거든요. 80만 제곱킬로미터의 연토가 자라고 있었던 거고 말대해부터 흑해까지 큰 연토를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키이프 루시 시대 이후로부터는 모스코비아가 나중에 러시아로 그 네. 이름을 바뀌게 되었고 이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렇게 코사크 국가가 자리를 잡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역사는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아직도 그 천년 이상 흘렀죠. 천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같은 나라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정말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얘기인 거죠. 키이프 루시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기원을 한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말을 빌려서 하자면 다민족 국가였고 수많은 씨족,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민족들은 지금 다시 하나로 묻혀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러시아 제국 때는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제국 때 그 지배 시간이 신민 지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신민 지배 요소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지배국은 신민지에서 헐값에 원자재를 네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토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신민지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어금지, 우크라이나 교육금지, 출판, 문화활동금지, 그 당시에는 이제 차례 징련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징련들은 수없이 내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역사에 좀 이렇게 재평가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만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역사를 가르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독립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평가를 내야 되는 건데 소련 때는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볼셰비키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와서 간제로 우크라이나를 이제 소련에 가입시킨 거였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뭐 현재 민족처럼 같이 손잡고 잘 살아왔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끝없이 독립, 우리 민족, 우리 언어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민족운동, 조한운동을 네. 끝없이 진행해왔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을 한 것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사실은 20세기 1917년에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때 우크라이나가 잠시 독립을 했었거든요. 그래 전부도 있었고 했는데 1922년에 소련 이제 볼셰비키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소련에 합병됐었죠. 그래서 17년부터 22년 사이 우크라이나는 전부도 있었고 대통령도 있었고 이제 독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봤지만은 그리고 이제 다시 독립하는 거는 91년도였죠. 네.
뭔가 항상 이제 러시아의 바로 이 서쪽 아래에 붙어 있는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남쪽
네. 서쪽 서남쪽에 이제 붙어 있는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때마다 이런 침략을 받아온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도. 근데 제가 또 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로비스트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이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지리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러시아와 맞닿아 있고 또 동서쪽으로는 이 유럽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친러파가 있고 친서방파로 또 나뉘어 있다고도 들었어요. 네네. 실제로 좀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도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우선 뭐 친노 진서반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어느 정도로 친노였던 사람들도 이제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러시아는 경계해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우리 길은 러시아랑 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또 사실은 13년도 이 유로마이단 전염선 혁명 일어나는 것도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와의 조약을 협정을 서명하는데 이제 거절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유럽이란 같은 발전의 길을 걷고 싶다는 얘기예요. EU의 회원국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왜 러시아를 싫어하고 EU랑 같이 손을 잡고 싶느냐.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법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EU와의 협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무패를 근절시키고 법치를 내세우고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이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주산적인 그런 유럽이라는 그런 개념을 바라보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삶이 단잔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자유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고 제대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삶이 어려워도 자유만 주어지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거든요.
자유라는 키워드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경제 얘기를 방금 전에 해 주셨으니까 그 고민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운 그렇죠.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번에 이 이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게 굉장히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평원이고 밀도 정말 잘 많이 수출하니까 유럽의 빵바구니다, 유럽의 빵공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고 그리고 흑토도 굉장히 토양도 네. 되게 좋은 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힘든 역사를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자원이 많으니까 그만큼 공격의 대상도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기도 했거든요.
자원은 네. 많은데 또 막 진짜 지리적 요충지.
전략적인 요충지. 네.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역사학자 중에 오레스트 텔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 역사라는 아주 그 큰 책을 이제 쓴 학자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서론에 보면은 서론에는 이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한국으로는 제가 이제 번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자연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나라이다. 축복을 받은 나라이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저주를 받은 나라다. 이런 얘기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원이 많으니까 주변 다른 국가들로부터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침략의 대상이었거든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사실은 폴란드로부터 또 침략을 많이 받았고 뭐 헝가리 뭐 등 국가들에서는 수없이 침략을 받아왔었거든요. 물론 러시아의 공격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네. 그런 점을 보면은 좀 한국 역사랑 비슷한 점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역사 보면은 또 침략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의 땅이었는데 그 축복이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않았던 게 비극으로 보이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바깥에서 이제 역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많이 생각하게 돼요. 한국도 보면은 우크라이나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반에서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뭐 미국은 있고. 바로 옆 아니지만 뒤에 있는 거고 그러면 한국은 그런 국가들 사이에서 자기만의 어떤 자리를 찾아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란 물론 일본이란 또 관계가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운 거지만은 하여튼 뭐 잘 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견제 발전시키면서 자기만의 어떤 자리를 찾아낸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네. 논산물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게 주요 그런 수출 품목으로 이제 네. 남아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IT가 굉장히 강해요. 네. 아웃소싱도 많이 해요. 항상 IT 아웃소싱으로는 전 세계 3위에서 5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또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고요. 그 부분을 계속 좀 이렇게 많이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네. 거를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논산물 말고 단연화 이렇게 시켜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 잘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필요하죠.
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기는 했으나 어쨌든 네. 계속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대다수의 그런 생각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나토나 서방 국가가 좀 나서주길 바라는 상황인 건가요?
도와주기를 바라죠. 아무리 그래도 왜냐면 우리 혼자 힘으로는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싸워도 사실은 이길 수는 없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는 또 쉽게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피해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서방의 도움을 바라고는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도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물자적인 그런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외교적인 지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러시아가 EU에다가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레터를 얼마 전에 보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그 내세웠던 조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EU 회원국들의 이 레터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EU 국가들 사이에서는 국가들의 어떤 입찬을 갈라놓기 위해서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EU에서는 답변을 27개의 국가가 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카네 레터를 답찬으로 보냈거든요. 그 문서의 이제 내용도 역시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전문가들의 평가가 뭐냐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EU 회원국들은 똑같은 입찬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좋은 그런 진후라고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는 이 상황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전면전 빵 이런 거라기보다는 러시아가 계속 이런 분쟁이나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렇죠. 여기를 분쟁지역화한다던가 처음에 러시아가 그런 역사를 시도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서쪽을 뭐 분단시킨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가 올라오던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학자이시기도 하고 이 정세를 누구보다 고민을 하고 있는 네. 분 중에 한 분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은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지상군을 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공군,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러시아를 굉장히 잘 막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그걸로는 피해를 많이 볼 것이고 분명히 이제 나토의 비행기들은 하늘에서는 이렇게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핀란드도 지금 저는 이제 군사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파이터들을 지금 구매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전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토의 비행기들은 많이 도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러시아는 북쪽 그다음에 동쪽 그다음에 남쪽 바다로 우크라이나를 거의 포위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병력을 동원한 상태입니다. 근데 병력을 그렇게 오랫동안 동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는 유지하다가 원래 자기 그런 이제 기지로 그렇죠. 들어가게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일에서 2주 정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기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을 넘으면은 러시아는 아무리 그래도 동원한 그 병력들을 원래 기지로 이제 좀 절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잠시 그냥 시간을 보는 거죠.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6개월 뒤에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다시 할지, 다시 그런 병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배치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제 길을 선택할 건지 그거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10일에서 20일 정도,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되게 속속들이 이 우크라이나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시고.
네. 네. 네, 사실은 이 문제가 복잡한 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도 시간 제한도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을 저는 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조금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똑랑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